예. 관계,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를 잘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이 인간이란 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또 자연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알아가죠. 결국, 관계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야. 어떤 무한에서 하느님을 안다는 건 인간에게는, 일단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죠. 초자연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초자연적인 것이 내 감각으로 들어오는 거죠. 막 갑자기 뭐가 환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환영을 내가 봐야 되잖아요. 또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내가 느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은 이 관계를 벗어나서는 그 인식을, 철학적으로는 인식을 벗어나서는, 다른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느님을 이렇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직접적인 계시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 직접적인 계시도 자기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같은 계시를 이를테면 두 사람이 똑같이 받았는데 불구하고, 그 계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경험치와, 각자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은 결국 관계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조차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하느님과 아예 그 인간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 그래서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이 하느님의 겸손된 모습, 그리고 인간의 자유라는 것을 파괴하지 않은 그 하느님의 그런 모습을 살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이 관계를 성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가를 어찌 보면 이 여는 이야기의 주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각 권을 다루면서 또 하나하나 보게 될 테지만 지금은 큰 뼈대를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구체적인 그림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세 가지의 관계인데요. 하나는 무서운 하느님입니다. 또두 번째는 정의로운 하느님이고, 세 번째가 사랑이신 하느님입니다. 이게 시간 순서이면서 또 시간 순서가 아니기도 합니다. 구약 성서, 신약 성서에 나오는 이 하느님의 모습은 이세 가지 관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그 모습을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무서운 하느님, 정의로운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 물론 뒤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포함 관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짧게 얘기하면 뭐가 가장 크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느님이 제일 크죠. 무서운 하느님이 일단은 도식적으로 얘기할게요. 제일 작겠죠? 그리고 정의로운 하느님이 그 무서운 하느님을 이렇게 포함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랑의 하느님이 이 무서운 하느님과 정의의 하느님을 완전히 아우르게 되죠. 앞에 것들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무서운 하느님은 부정되고 사랑의 하느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무서운 하느님과 정의로운 하느님을 사랑의 하느님이 완전히 이렇게 아우르게 되는 거죠.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이 복음에서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이랑 거의 일맥상통하죠. 구약의 것들을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리신 게 아니라 온전히 구약의 것들에다가 이 사랑의 하느님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다시 터치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깨달아가는 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는 성경 공부의 작업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세 가지 모습, 무섭고 정의롭고 사랑이신 하느님, 이 모습이 칼로 자르듯이 나눠지지는 않습니다만, 이거는 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것들은 전부 다 그렇지. 인문학적인 소양 안에서 칼로 자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없지만 충분히 성서를 바라보는 눈에, 성경을 공부하는 눈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해 줄수 있는 중요한 나누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살펴보면 훨씬 더 성서의 맥락을 파악하고 성서의 그 복잡함을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머리에 분명히 들어와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야 성경 안에 뒤죽박죽으로 사실 섞여 있는 하느님의 모습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이해와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안 그러면 사실 읽으면서 참으로 당황스럽죠. 차비롭다가 갑자기 막 무서워지고 막 정의롭다 갑자기 정의롭지 않아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막 구약에서 이 모습들이 사실 정리되지 않은 듯 산개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이게 공부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 치밀하게 짜여져 있다라는 거 구약 성서는 정말이지 치밀하게 계산되어져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깨달아 가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느님의 그 처음 모습은 무서운 하느님입니다. 왜 그 하느님의 관계 시작은 무서운 하느님이 될까요? 이 무서운 하느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는 뭐 자주 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신약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보게 되죠. 심지어는 뭐 신약에서도 이런 모습이 눈에 띄죠. 뭐 신약에서 예를 든다면 예수님도 이런 약간 좀 무서운 모습들이 있죠. 제 기억에는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배가 엄청 고프셨던 것 같아요. 뭐 일단 십자가 못 박힐 날도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와, 이제 못에 박혀야 되는데 인간적으로요. 그게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때 아침에 나갔다가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나무에 딱 갔더니 무화과가 없죠. 그래서 무화과한테 뭐라 했습니까?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그래서 그 죄도 없는 그 애지중지 키우시는 여러분들이 식물도 키우시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하나를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시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 또 사도행전에서 재산을 속였다고 그 자리에서 부부 한 쌍이 꼬꾸라져 죽어버리죠. 아니 그 뭐 저기 전 재산을 안 냈다고 이렇게 죽으면 뭐 저도 죽어야죠. 예, 네. 그런 모습. 이 무서운 하느님이 이 성경에도 있고 사실 지금도 우리들의 신앙 안에는 무서운 하느님이 종종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쑥불쑥 한 번씩 올라오죠. 근데 그걸 뭘로 이렇게 덮어주십니까? 그러다가도 사랑의 하느님으로 그런 불쑥 올라오는 무서운 하느님을 잘 또 덮어주시죠. 그게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이거는 시간상으로도 구분이 되지만 시간상으로도 구분이 안 된다는 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럼 왜 무서운 하느님이 첫 번째 신의 모습인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오르시겠지만 인간이 처음으로 신을 본 것은 자연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 자연이라는 것은 내 몸도 포함이 됩니다. 예,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몸이 포함될까요? 몸이 주는 고통, 이 몸이 주는 가변적인 고통. 어느 분이 내일 쓰러지신다는데 오늘 그걸 알 수가 없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100에 100까지를 다 잡아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그런 몸을 포함한 자연이 어떻습니까? 자연이 무서울 때는 어떤 것보다 두렵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휘몰아치는 그 거대한 파도 같은 폭풍 앞에 섰을 때 오금이 떨리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그래서 그냥 인간을 자연은 치죠. 아무 이유 없이 인간을 칩니다. 그래서 신은 의도를 알 수 없는 이 무서운 하느님으로 비춰졌습니다. 처음에 인간이 하느님을 만났을 때 문제는 이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지극한 우연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바라보는 하느님은 무서우면서 무섭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논리가 없죠. 언제 화를 낼지를 모릅니다. 엄마 아빠라면 좀 그런데 부모가 이제 좋은 부모는 화를 낸다 하더라도 내일 타임 이때 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화를 내실 만하다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좋은 부모 아니죠. 그 차주 내면도 안 되겠지만 그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논리가 없는 화 아무 때나 막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은 정말 어렵죠. 이 가변적인 존재 그게 바로 무서운 하느님. 인간의 고통도 마찬가지. 제가 몸 인간의 몸이라는 것도 이 가변적인 자연에 포함된다는 게 인간의 몸의 고통이 언제 어떻게 불쑥 나에게 다가올지는 사실 뭐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안 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지금 몇 분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현대 인간들은 여전히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재물과 권력으로 고통을 통제하려 했죠. 했지만 그것을 지연시킬 뿐, 결국 궁극적으로 맞아야 되는 죽음을 바라보면 고통은 인간의 권한 밖입니다. 지극히 가변적이죠. 아주 좋은 예로 동양의 그 진시황이 나중에 안 죽으려고 얼마나 많은 권력과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습니까? 진시황이 그 넓은 땅을. 그래서 안 죽으려고 이렇게, 그렇죠. 불로장생초를 찾아서 뭐 온 세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와가지고 뭘 뜯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에는. 그래도 죽었죠. 예. 그래서 고통은 인간의 권한 밖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통 또한 자연의 섭리에 따라온다는 것. 그래서 자연의 섭리란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예측 밖에 있다. 그래서 자연현상과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가변성 속에서 인간은 사실 두렵고 무서운 신을, 하느님을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신은 사실 인간의 입맛에 따라 어느 정도 통제되고 조절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 자체를 신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직은 조금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인간에 의해서 이렇게 조절되는가? 바로 권력과 재력이 가진 인간들이 바로 이런 가변적인 신을 사유화시킵니다. 왜 가능하냐면 기준이 없는 하느님이다 보니 인간이 개입해서 다루기가 좋은 거죠. 뭐 정의로움이나 윤리가 그 안에 섞여 있다면 그 맥락에 따라 가야 되지만 아무 때나 막 들이대니까 뭐 거기다가 의미를 권력자가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신을 내 것화, 사유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들이 자신의 입맛대로 신을 재단하기 시작, 신을 사유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하느님에서는 신의 사유화, 신의 우상화, 신의 물신화가 가능한 게 바로 이 무서운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왕족, 귀족, 또 높은 계급의 사제들, 이 사제들은 사실은 이 귀족들과 맞물려 있거든요. 이런 당시의 권력자들이 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무서운 하느님의 시대 때는 조절이 가능한 거죠. 이런 모습들이 구약에서도 있죠. 하느님 말고요. 자연을 통제하는 힘을 자신들만 알고 있으면서, 이를테면 뭐 해, 주기 같은 거, 일식과 뭐 월식 이런 것들 갖다가 또 똑똑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자기가 막 해를 없애는 것처럼, 달을 가리는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바치는 제사로 신을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 달에 가렸다가 싹 나올 때 제사 팔 딱 벌려주면 해가 쫙 살아나잖아요. 그럼 얼마나 고맙겠어요, 백성들이. 무지한 백성들이. 그런 연출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구약에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약에 또 그 구약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 하나는 그 통제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나누는 것. 여튼 나누고 구별하고 쪼개는 것. 이게 나쁜 신의 모습인데요. 레위기의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잘 나옵니다. 결국 짐승으로 이렇게 시작한 정결과 부정의 구분이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이 구분은 레위기에서 결국 인간에게 적용되죠. 어떻게 해요? 유다인과 이방인,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되고 나중에 바빌론 유배 이후에 성서 후반부에는 이 이분법이 깊어지고 고착화되면서 유다이즘, 이라는 사상을 형성하게. 유다이즘은 우리말로 치면 선민사상, 우리만 뽑혔다, 나만 하느님의 백성이다, 나만 구원받는다가 사실 이 선민사상 유다이즘의 시오니즘의 핵심이거든요. 성소후반부에는 이게 고착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와서도 이 유다인과 이방인을 극단적으로 나누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종종 비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계속 어울리시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권력자들은 이 그러한 정결함의 최상위에 유지를, 자신들은 제일 깨끗한 데 있는 거죠. 이렇게 유지를 시킴으로써 자신들의 통치와 권력의 명분으로 무서운 신을 도구화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신의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정결과 부정을 통해서 하느님을 좌지우지하는 기득권, 이 기득권의 바탕이 무서운 하느님. 그럼 무서운 하느님은 아예 좋지 않은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무서움이라는 말을 좀 더 좋게 바꾸면 경외로움. 예.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실 건강한 마음입니다. 이거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그 자체는 결코 적당한 선에서는 나쁜 것이 아니다. 뭐 다음에 또 조금 더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